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 양육의 목적을 먼저 짚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이어서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로이스와 유니기가 있었다면 저에게는 순희 씨와 경덕 씨가 있습니다. 제 할머니와 저의 시어머니입니다. 두 분 모두 주님 품에 안기셨지만 제 믿음에 큰 영향을 주신 분들이어서 그리고 또 여전히 제 가슴에 살아서 하나님을 비춰주고 계신 분들이어서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살짝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기 때 영암의 구린마을이라는 시골에서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할머니께는 손주들이 15명이나 있었는데 그 15명 중에 유일하게 저만 할머니가 할머니 집에 데려와서 직접 키우셨습니다. 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였는데 그 덕분에 저는 할머니 등에 그 포대기에 엎여서 날마다 할머니의 친구들과 교회에 아침마다 갔다고 합니다. 저의 이유식은 물에 씻은 김치와 밥알이었습니다. 돌 때부터 제가 김치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지금도 김치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을 아주 맛있게 행복하게 먹습니다. 당시 제 부모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저를 데리고 계셨더라면 아기 때 제가 교회 마당을 밟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을 다 독립시킨 후에 뒤늦게 믿음을 갖게 되셨고 그 믿음을 유일하게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뭐 선명한 기억은 없지만 하지만 아기 때부터 할머니 등에서 제 안에 찬송이 울리고 또 말씀이 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여인은 저의 시어머니인데요. 제가 20살 때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24세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남편의 아버지는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시고 한 아파트 상가 꼭대기층에서 개척교회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결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이 너무 매달렸어요. 네, 지금 남편이 없으니까 맘대로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결혼하고 싶다고 너무 조르고 또 제가 그때 조금 결혼 약간 버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개척교회 목사님의 큰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근데 주말마다 교회를 도와야 했는데 그러기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시어머니께서 어르고 달래셨습니다. 손글씨 편지와 진주 목걸이를 선물로 주면서 모래알이 조개의 그 연한 살에 들어가면 아파서 몸부림을 치다가 빛이 나는 구슬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결혼을 너무 일찍 했으니까 아기는 천천히 갖자 하고 5년간 어머니를 애타게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첫째를 낳았을 때 어머니께서 병원에 오셔서 누워있는 저를 말없이 계속 한없이 쓰다듬어 주셨던 그 손길이 종종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준 소중한 여인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중 가장 귀한 일은 사람을 기르는 일입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서도 제일 중요한 일이 있다면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육신의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모의 역할에 엄청난 가치를 두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에는 부모의 역할, 부모의 임무가 선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엄마인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이 우리를 엄마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임무를 잘 감당했기 때문에 로이스와 유닉에도 오늘도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옆에 할머니를 사랑하는 엄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머니와 엄마가 있었고 엄마와 할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엄마, 아빠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허락하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님들이 대체로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희생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일의 의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그 목적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을 보내고 운동과 악기를 시키고 좋은 걸 입히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으로 아이가 복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내 아이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자녀 양육의 목적이고 또 이것이 부모님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춘기 때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나이가 계속 들어갈수록 부모님의 권위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계속 존경할 수 있는 건 부모님이 영적인 권위를 가질 때입니다. 부모의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으로는 쇠약해지더라도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욱 강건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교회가 분명 기여를 하지만 그러나 엄마가 감당한 그리고 아빠가 감당할 역할을 교회가 전도사나 주일학교 교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모님이 직접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침으로 영적 권위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임무를 귀히 여기고 성실히 감당해 가길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내 아이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7년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처음 정착했는데 그때 제 아이들이 저 두 아이가 있는데 그때 제 아이가 한 살, 세 살 두 꼬마를 데리고 보스턴에 왔습니다. 당시에 두 아이와 저는 어딘가 약간 감옥에 외딴 섬에 고립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새로 일하게 된 그 연구실에 살아남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두 아이를 하루 종일 먹이고 놀리고 돌보고 집에서 돌보면서 이 꼬마들 말고는 대면에서 얘기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일 남편 언제 오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날따라 웬일로 저녁 6시쯤 이제 집으로 출발한다고 전화를 줘서 기뻐하면서 이제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쯤에 집 이제 어느 정도 음식이 완성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거의 다 왔을 줄 알았는데 받지 않는 겁니다. 7시 반이 되고 8시가 되고 아이들이 자꾸 배고프다고 했는데 제가 아빠가 곧 오실 거야. 아빠 오면 우리 같이 먹자 하면서 대답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고 연락은 계속 안 되고 화가 났다가 이제 정말 불안하고 걱정까지 되는데 근데 그때 저의 첫째가 엄마 배고파 밥 하면서 울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데 근데 제가 기다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밀쳤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미니까 아이가 부엌 바닥에 머리를 꽝 하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 꽝 소리가 너무 커서 저는 아이가 어떻게 되는 줄만 알고 얼마나 같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보니까 그때 밤 9시였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프고 또 아이는 졸렸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 곁을 지키는 엄마가 되겠다고 저의 모든 커리어들을 다 내려놓고 미국에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런데 이게 엄마로서의 제 본 모습입니다. 제 안의 감정을 조절 못하고 아이를 다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때 제 본성이 그렇게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던진 말이나 행동 때문에 후회하고 아파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가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자녀 양육이라는 그 무거운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감당할 만한 자를 찾아서 아이를 보내주신 게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엄마, 나인 것을 깨닫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엄마로 부르셨습니다. 엄마로서 부족함과 무능감을 느낄 때에 너무 괴롭지만 하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의 출발점, 시작점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자를 절대 멀리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가까이에서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엄마로 세우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엄마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새벽에 더 자고 싶은 몸을 이끌고 일으켜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 바쁜 아침에 게으름 부리고 안 일어나고 아이를 보면서 속이 탈 때에 그리고 학교 마치고 아이를 픽업했는데 아이가 너무 표정이 어두운데 말을 못 붙이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십니다. 아이에게 정말 어려운 힘든 얘기를 해야 할 때에도 또 아이가 버릇없는 행동을 해서 마음이 상할 때에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누군가의 엄마로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임하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임재 가운데 걸을 때 우리는 내 자녀의 영혼과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다시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그리고 엄마인 유닉에게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스와 유닉에는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이 믿음의 힌트를,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힌트를 디모데의 이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티마테오스입니다. 여기서 티마오는 안어, 경외하다라는 뜻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건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길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아기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자율성을 외칩니다. 나는 독립된 인간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어. 라고 세상이 가르칩니다. 부모와 어린 자녀 사이에도 뭘 먹고 뭘 입고 언제 자야 할지 이런 걸 가지고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꼬마여도 자기가 중심이 되고 왕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싫어 외치고 화를 내고 때를 쓰고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가르치고 또 우리의 죄는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거부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만 사랑하며 살게 된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주신 그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면 안 되는 일을 안 할 수 있는 힘,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듬고 찾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처음 놀러가서 집 안을 구경하면서 그 인테리어나 가구를 보면서 이 집 주인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도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빗소리를 들을 때, 꽃향기를 맡을 때, 바닷가에서 파도를 볼 때, 밤에 쏟아지는 별을 볼 때, 또 우리 속에서 계속 쿵쿵쿵쿵 뛰고 있는 심장을 느낄 때, 그리고 다친 상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살을 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창조의 신비 가운데 곳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발견하도록, 아이들이 그것에 눈을 뜨도록 옆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기억할 두 번째는 권위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 양육이라는 사역을 위해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권위입니다. 아이가 경험할 때 내 부모님의 권위가 날 다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거구나, 나를 안전하게 하는 거구나 깨달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 아버지의 권위는 사랑으로 충만한 권위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이를 함부로 대하거나 조급하게 대하거나 때리거나 비난하는 식으로 권위를 사용한다면 아이는 하나님의 권위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이나 말, 우리의 손길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용서와 인내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권위가 엄마를 통해 아이의 삶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 마더스데이에 우리 한어 중고등부에서는 엄마에게 가장 고마운 게 뭐예요? 라는 그 질문에 아이들이 한 명씩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찍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부모님께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고마워하는 게 그리 엄청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고마워한 것들의 예를 제가 좀 적어왔는데, 엄마 일찍 일어나서 날 깨워줘서 고마워, 엄마 12년간 도시락을 싸줘서 고마워, 대단하시죠? 네, 도시락을 꼭 12년간이 아니어도 도시락 싸줘서 고맙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또 새끼니 밥과 간식, 먹을 걸 챙겨줘서 고마워, 먹을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 말을 기억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줘서 고마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라고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 미국 와서 운전 잘 못하는데 운전 배워서 날 뒷바라지 해줘서 고마워. 단 한 명도 뭘 사줘서 고맙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7학년 친구는 엄마의 신앙을 지키고 나에게도 그 신앙을 물려줘서 고마워라는 뭉클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 엄마가 보여주는 그 꾸준하고 성실한 섬김을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실과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를 아이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게 없다면 당연히 물려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엄마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릴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그때 우리는 내 아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목적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부모가 되어서 이 임무를, 이 소중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먼저는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고백해야 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 아이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내가 은혜의 도구로 쓰여지는 출발점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첫째, 세상 곳곳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둘째로 엄마의 표정과 말과 손길과 또 엄마의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 가득한 권위가 아이들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내게 생명을 전해준 소중한 여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어떤 엄마로 두고두고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내 자녀가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야, 어떻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하시나요? 아까 제가 시어머니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5년 전 겨울에 제 시어머니는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뼈로 전이가 되어서 더 이상 걷기가 어려워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실 때조차도 평생의 습관대로 새벽 예배를 나가셨습니다. 정말 이상하리만큼 추웠던 어느 겨울에 휠체어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버님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 속도 방지턱을 넘다가 휠체어가 기울어져서 넘어져서 어머니가 얼굴부터 바닥에 떨어져서 얼굴을 심하게 긁히고, 그리고 그렇게 응급실에 가셔서 3일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껏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모습이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채로 눈을 감게 하셨어요. 어머니의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을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마음 아픈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 꿈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자줏빛 스카프를 메고 계셨고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남편과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 어머니는 진주처럼 남아 계십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아버님의 교회에 방문하면 성도님들은 다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칭찬합니다. 우리 어머니 또한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잠언 31장 30절은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마 로이스와 유니게에도 많은 연약함과 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칭찬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수요 여성 예배의 모든 어머니들 또한 자녀들의 가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그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비춰주는, 믿음의 길을 비춰주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